행동경제학이라는 경제학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행동경제학.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라면 들어보지 못했을 그런 용어인데요. 행동경제학은 넛지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넛지란 말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다는 뜻인데요. 이 넛지라는 책을 쓴 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음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주류 경제학이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행동 경제학은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그런 경제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주류 경제학과 다른 행동 경제학이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덤 스미스 이래로 주류 경제학이 많은 이론적인 발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 활동에서 현실과 많은 괴리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류 경제학 이론이 실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이런 이제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행동 경제학은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먼저 분석해요. 그리고 그것을 경제학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짜장을 우동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동을 짬뽕보다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짜장이고요. 그 다음이 우동이고 그 다음이 짬뽕입니다. 그렇다면 짜장과 짬뽕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논리적으로는 짜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짜장을 우동보다 좋아하고 우동을 짬뽕보다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짬뽕을 고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 오는 날에는 짬뽕이죠. 짬뽕을 더 많이 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행동 경제학입니다.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구매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이유 등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의 구매 행동, 구매 패턴을 조사해서 이것을 연구 분석하는 것이 행동 경제학입니다. 아마 요즘에 유행하는 빅데이터가 여기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의외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의외로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성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고 문구처럼 사랑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그냥 설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끌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행동 경제학의 전제 조건입니다. 예속담처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종려주일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날로 호산나 찬양을 받은 날로 생각을 해서 고난주간에서 제외하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로마 교회나 서로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입성하셨기에 종려주일을 고난주간에 포함시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전통에 따라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잠시 종려주일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개선왕처럼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환영한 데서 유래를 찾습니다. 이날의 풍경을 묘사한 성경 몇 군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이 명절이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사람들이 있었죠. 이 많은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해요. 13절인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호산나라고 불렀기 때문에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로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하며 환영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큰 소리로 환호했을 뿐만 아니라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했던 것이죠. 또 다른 풍경이 마태복음 21장에 소개됩니다. 8절인데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서 예의를 표했어요. 근데 이 당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는 이불로 썼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서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예의를 보였던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레드 카펫을 깔아서 경의를 표하는 모습과 흡사한 것이죠. 또 다른 풍경이 마태복음 21장 15절인데요.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종려주일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을 했습니다. 남녀노소가 전부 다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환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의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한 환영의 모습이죠. 마치 아이돌 그룹이 나왔을 때 이렇게 환호하듯이 그렇게 환호했던 것이 2000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영한 환영의 인파, 이 무리들이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정확하게는 5일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 굿프라이데이 아침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한 유대인들이 먼저는 안나스와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완죽에 재판권이 없는 유대인들이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 말로 예수님을 고소했지만 역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준 줄 알고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무리들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식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플러스 6을 해야지만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로마식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6시, 6시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무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것이 더 리얼한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예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십시오. 이렇게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묻죠. 대제사장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에 모인 거대 인파의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밀란을 일으킬까봐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될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은 바로 5일 전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환호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무리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겉옷을 폈던 사람들이에요.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5일 사이에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옛 속담처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 그와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루 전날, 목요일 저녁이죠. 유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경고하며 예언을 했어요. 부인할 것을 경고하며 예언했는데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그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성금요일 하루 전 목요일 저녁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3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을 재차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재차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옳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예수님께서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경고를 주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용기를 위해 기도했어야 합니다.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하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넘어질 수 있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어요. 자신만만하게 스스로를 생각했는지 그냥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이것을 세 번 반복하셨는데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오늘 보면 71절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간의 역순으로 재배치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스승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베드로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다운된 상태예요. 영적으로 무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자신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디니까 그런 용기, 담대함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신을 자신하지 말라입니다. 간혹 자신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자신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냐면 말씀을 안 봅니다. 매일 말씀을 안 봐요. 자신을 자신하는 것이죠.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자신을 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냥 일반적인 따르는 무리가 아닙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야식을 먹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게 해요. 뭐지 이거?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야동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야동을 보고 있어요, 밤에.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쇼핑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아마존 들어가서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작심삼일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그래요. S-I-N, sin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죄는 그 중심에 I가 있습니다. S-I-N, I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맞는 설명 같아요. 죄의 핵심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의 핵심은 자신을 자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매일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더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죄악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행동경제학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어떤 충동으로 내가 엉뚱한 길을 가야 갈지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선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무도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히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 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대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물론 그 대상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 고집을 버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자신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고 그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을 자신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배반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무리를 그런 베드로처럼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래서 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을 자신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절감하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자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